역대기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35장, 이스라엘 분단된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역사의 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도 허무하게도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 역사가 곧바로 끝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35장, 어제 34장부터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최소한 100년, 그리고 넓게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볼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사실은 일제강점기부터 또 해방 전후의 역사,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맥을 알 때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아 왕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아가 집권하기 이전 100년의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계속 공부해오고 있으니 잘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로 향해서 침입하여서 유린하기도 하고 잠시 수강 상태에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가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상태.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센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 아수르 제국도 점점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수르 남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 제국의 땅을 잠식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또 바벨론도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력한 유다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어서 유다의 사절단을 보내는데 가장 좋은 핑계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위로하기 위한 사절단이었죠.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 사절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에 맞서고 여호와 신앙을 견고하게 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부친의 정책을 뒤집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제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그 제국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재단들을 그대로 들여다가 전국 도처에다가 모방을 하게 하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백성들을 잘 먹이고 평안하게 살게 해서 선한 왕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선한 왕이고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이방 신을 들여오게 되면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므낫세를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 그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암살당하게 됩니다. 아들 요시야, 이제 어제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지요. 요시야를 왕으로 모신 이들, 이 백성들은 다시금 반아수르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요시야도 그러한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시야는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꺾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전국에서 아수르의 흔적을 지워갑니다. 아수르의 종교, 우상신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 있던 다른 우상신들도 다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는 이제 마지막 바벨론에 계속 밀리고 밀려서 북쪽으로 쫓겨가다가 그 니느웨는 잘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니느웨 수도는 바벨론에게 이미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란 지역 중심으로 그쪽으로 몰려가서 있다가 마지막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쪽으로 진군을 해갑니다. 바로 요충지인 갈그미스에서 역사상 대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동맹국인 원군을 요청을 했고 한 100여 년 동안 평화협상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에서는 대군을 일으켜서 지원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지역을 장악하면 애굽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로 직접 바로 누구 애굽의 바로가 직접 출정하여서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대군이 유대 변방 지역, 무깃도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막을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중요한 정책을 보더라도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데 애굽의 대군이 유다의 변방 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지나가고 더군다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를 도우러 그 대군이 지나간다 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에 아마도 이 왕실에서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단호하게 요시야는 막아 나서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이것은 종교개혁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 따라 잘했는지 다윗왕 이후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었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역대 어떤 왕들도 이처럼 지키지 못하였다.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요시야가 전사함으로써 이 종교개혁도 끝나고 그의 사후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같은 요시야 왕 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개혁적인 신앙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남은 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왕국은 멸망하고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 귀환 후에 다시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세워야 할 그런 귀한 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개혁은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고 어제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개혁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난 무기토 전투와 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34장 28절에서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이미 심판에 들어가서 긍휼의 시기가 끝났고 심판에 들어갈 터인데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는데 요시아 왕은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 나서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결정에서 막아 나서게 됩니다. 사실은 군사력으로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바위에 계란으로 계란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완전히 열세가 되는 상황이고 막아 나서봤자 소용이 없지만 끝까지 막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사항전을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거가 나 그리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이며 철저한 신앙인인 요시아 왕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정세 판단에는 매우 유능했으나 바로 느고가 출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듣고서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을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대패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자신도 전사하였습니다. 그의 전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유보하였던 심판이 뒤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기의 교훈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위대한 왕이 전장터에서 죽게 되었는가? 역대기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느고의 군대가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유교적 정책적 판단으로 막아 나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였다 하는 겁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들이 싸운 과거의 의로운 행적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해봤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 행동을 고집하고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요시아의 전사는 이 왕국의 비참한 멸망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도 오늘 내가 당하는 일에서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결정을 앞세우고 내 주관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뻔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